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4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희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래 대하여 빛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19장 43절까지가 여지껏 오랫동안 살펴보았던 압살롬 반란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정돈되는 다 마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압살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또 새로운 내용들이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살펴본 것이 반란이 진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 과정에 행했던 세 가지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므이를 용서한 것, 두 번째는 므비보셋과 시바를 용서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내용이었죠. 지금 나오는 40절부터 43절 내용은 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간 이후에,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이 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대화가 두 번에 걸쳐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별로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반란의 후유증이 남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0절을 보면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온 겁니다.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이건 아까 어제 본 것처럼 바르실레가 자기 아들을 부탁했죠. 그 뒤에 보면 참 독특하게 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쓱 읽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그러니까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올 때에 첫 번째 왕, 두 번째 김함, 세 번째 온 유다 백성,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 이 사람들이 다 함께 건너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록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반란을 만나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갈 때에 온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열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쯤이 다윗과 함께 정말 도망을 갔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유다 백성들 전체가 다 같이 다윗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도망갔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갈 때 보면 돌아갈 때는 유다 백성들이 몽땅 다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 열 지파 중에 다섯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요단을 건너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야, 이게 권력이 무섭고 좋긴 한가 보다. 도망갔을 때는 그냥 급하게 막 몇 사람 도망갔는데 돌아올 때쯤 되니까 이제 압살롬도 끝장났고 다윗이 다시 권력을 잡는다 싶으니까 이제서 사람들이 막 다윗 곁으로 또 몰려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여튼 그래서 다윗이 돌아옵니다. 여튼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로 가는 표현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뜻합니다. 남쪽에는 유다라고 표현하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요. 41절, 42절을 보면 첫 번째 대화가 나오는데 4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네. 그러니까 이 북쪽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다윗 왕에게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거죠. 불만을 드러놓는 거예요. 뭐냐면 표현은 우리 형제 유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기 형제라고 했지만 그 뒤에는 뭐라고 했냐면 유다 녀석들이 다윗왕 당신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형제라고 했지만 실제 내용은 저 도둑놈의 자식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이 유다강을 건너오는 일에 있어서 유다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고 행동하게끔 왜 그렇게 허용을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참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 얍삽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된 다음에 북쪽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압살롬도 죽었고 이제 다윗이 우리를 계속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빨리 가서 다윗을 모셔오자.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서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왕을 모실 건데 왜 유다 사람들이 모시게끔 허용을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더 잘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묘한 거죠. 어찌 보면 참 도둑이 자기 발이 저린다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자기들이 좀 더 했어야 되는데 하고서는 더 생색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42절에 보면 이 내용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반박을 합니다. 또 쟁론을 벌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절.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 우리 종친인 까닭이라. 같은 핏줄이라는 거죠. 너희가 어찌 이래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유다 사람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같은 핏줄이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우리가 다윗왕을 모시고 오는 일에 다윗왕이 우리에게 뭐 돈을 주기를 했니. 아니면 전쟁에서 이겼다고 전리품을 나눠주기를 했니. 우리가 다 수고하고 우리가 돈 드리고 이래서 왕을 모시고 왔는데 너희가 뭔데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이것도 보면 참 묘합니다. 앞부분에 있던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할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왕으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남쪽 유다 사람들은 멀뚱멀뚱거리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잖아요. 북쪽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섬기려고 한다.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그 전가를 듣고 나서 우리도 당신을 왕으로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신을 보냈었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이 뭐 대단히 다윗을 오랫동안 생각해서 혹은 다윗을 오랫동안 공경하고 잘 숨기려고 산 것처럼 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남쪽 유다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지만 현실에선 고난이 있을 때 다윗 싹 씻고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조금 변하니까 다시 우리가 먼저였다, 니네가 먼저였다 이러고서는 아웅다웅 다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41절과 42절은 결국 다윗이 돌아온 다음에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간단하죠. 나라의 화평, 평안함, 하나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다 지지고 먹고 싸우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 뒤에 그러면 또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었는가 43절에 보면 두 번째 대화가 다시 또 나옵니다. 4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릅니다.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에게 열두 아들들이 있어서 열두 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열 지파입니다.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 지파니까 우리가 열 몫을 갖고 있다. 너희는 두 지파밖에 안 되니까 몫은 두 가지밖에, 두 개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모든 걸 결정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왕을 모셔오는 이 중요한 일은 당연히 우리한테 의논하고 우리 허락을 받고 우리가 하자는 대로 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자기 원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또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 상황을 기록합니다. 본문은 어찌 보면 좀 기록하기 창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 한 가지만 기록했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어떻게 나라를 잘 수습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일은 한 가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 한 가지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를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반란이 진압이 되었죠. 그 위에 어떤 결과가 남게 되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떤 결과가 남게 되었는가. 간단합니다. 나라 안에 온전한 하나됨과 화평함은 없었습니다. 갈등과 다툼, 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왜 다투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 무진장 많죠? 다 의견은 똑같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의견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주도권을 갖겠다고 권력 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돼. 아니야 우리 다른 사람 왕으로 세워야 돼. 이러고 다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의견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을 하는 거죠. 이 모든 다툼과 갈등이 왜 생긴 겁니까? 결국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란이라고 하는 좋지 못한 상황이 생겼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게 후유증을, 상처를, 좋지 못한 흔적과 결과를 남기는 거예요. 반란은 진압이 되었지만, 잘 정돈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참 현실 속에서 늘 경험하는 또 겪는 일들이죠. 죄를 지었어요.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벌을 내리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이미 받았던 심판과 형벌의 흔적을 다 끌어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죄를 짓지 않고 형벌을 받지 않는 온전한 모습으로 꾸준히 살아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살면 좋은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난 다음 어떻게 이걸 잊겠습니까? 어떻게 갈등에 순식간에 없어지겠어요?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서 전쟁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모든 기억과 상처들이 가만히 다 물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결과예요. 두 번째는 다윗의 노력과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고 상을 주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가 되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죠. 사실 다윗 마음 같으면 시므이도 죽여버리고 또 므이보셋에게도 벌을 내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였던 다윗은 자기가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용서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다 그와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은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나뉩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가 잘 되려면 왕도 똑바른 마음을 품고 백성도 똑바른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았던 거죠.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갖는 아쉬움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에게 아, 니네도 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지. 우리가 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명 있는데 1,000명이 다 다윗 같은 마음이었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백성들 1,000명 중에 다윗 같은 마음 품는 사람이 단 100명이라도 있으면 어쩌면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 품는 것을 늘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봐야 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일반 성도들도 오래된 사람들도 처음 한 사람들도 다 어떻게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또 서로의 상처를 보다듬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유독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지만 반란이 진압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차에 기름을 넣으러 갔더니만 야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올랐나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금액을 기름을 넣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차가 이렇게 교회에서 쓰는 차라 조그만한데 맨날 가득 채우면 7만 원쯤 되는데 지난번에 넣었더니 9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기름값이 1,700원이었는데 지금 2,100원, 2,200원 뭐 이렇게 리터당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물가가 많이 뛰고 있고 우리나라도 별로 형편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문제점은 뭐냐면 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뭐 사회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곤 합니다. 근데 반란이 일어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는가? 사실 현실적으로 기록하려면 나라 경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반란이 일어났었으니까 서로 전쟁하고 치고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이 그때 제때 농사 못 짓고 해서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외교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용이 없어요. 딱 하나만 기록해놨죠. 백성들이 치고받고 싸웠다. 요거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인 거예요. 이게 제일 심각했던 문제고 결국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또 봉합이 되었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완전히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할까 이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는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한 마음을 이루어가면서 한 뜻을 이루고 서로서로 자기 것을 좀 내려놓고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회복됩니다.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회복됩니다.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됨은 깨져서 다시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죄를 짓고 문제가 수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후유증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부분들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 결과를 갖고 왔는지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일부터 보게 될 내용에서 주로 이제 다루게 되겠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을 다윗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특별히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가령 다윗이 정치를 너무 잘 못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는 이렇게 망하는 나라를 볼 수는 없다. 이래서 반란을 일으켰는가? 아니죠. 너무너무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힘들어서 먹고 살 수 없어서 굶어 죽는 지경이었다. 그래서 막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아니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모형을 놓고 보면 사실은 먹고 살만하고 또 다른 문제가 없는데 압살롬이 자기가 권력을 찾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갖기 원해서 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사실은 압살롬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살 수 있는 건데 압살롬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윗이 적절히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일부터 보면 또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란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문제가 없거든요. 다윗이 정치를 잘하고 있고 경제도 괜찮고 모든 부분들이 평안한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날 겁니다. 왜 일어나느냐? 똑같습니다. 그냥 권력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반란을 자꾸 일으키는 그런 양상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를 잘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어떤 문제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아 이와 같이 어려운 결과들이 생겼다는 것을 기억하고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문제가 일어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서로 양보하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또 담대함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무던히 노력했고 또 일정 부분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결실들을 맺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고 서로 다투고 자기의 몫이 크다고 주장하는 이런 좋지 못한 결과들도 어쩔 수 없이 남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이 순간에는 달콤하지만 이후에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들과 흔적들, 결과들을 남긴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마다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인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도하여 주시고 알려주셔서 할 수 있는 대로 상처와 또 어려운 상황들 많이 남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에는 양보하는 사람은 계속 양보를 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계속 배려를 하지만, 그러나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런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나도 너도 모두가 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